로마서 40번 메시지. 생명 안에서 죄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원됨. 이 메시지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생명에 관한 일련의 메시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만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면 화목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대단한 주의를 썼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그다지 많이 주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을 수 있고 주님이 생명이시고 우리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갖게 하기 위해 그분이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구절들에 친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체험이 부족함을 시인해야 합니다. 생명의 점진적인 계시.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놀랍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최종적인 계시를 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다음에는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복음서로부터 전진한 것입니다. 구약에 뿌려진 씨들은 복음서들 안에서 싹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서신서들 안에서 자라 더 발전됩니다. 모든 씨들의 수확은 물론 계시록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씨는 창세기 2장, 즉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 안에서 뿌려졌습니다. 거기서의 생명은 물질적인 생명이나 혼적이고 정신적인 생명을 말하지 않고 신성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만일 창세기 2장만 있다면 생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은 생명에 관해 더욱 많이 계시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이것은 하나님, 즉 삼일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심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생명이 말씀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계시합니다. 주 예수님은 사역하시러 나오셨을 때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계시에 따르면 생명은 살아계신 인격인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이 이 복음서 안에서 싹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그 싹의 성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메시지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15장에서가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발견됩니다. 로마서 8장은 오늘날 그리스도가 생명의 영이심을 계시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 있는 영은 연합된 영, 즉 사람의 영과 연합된 신성한 그 영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대표하는 생각을 그 연합된 영에 두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을 실제화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로마서 8장이 없이 요한복음 15장만 있다면 성장 없는 싹만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생명의 기타 많은 놀라운 면들도 로마서 안에서 발전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의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는 이 생명을 체험하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로마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안에서는 생명이 우리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밝혀집니다. 행위와 생명. 1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구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음 안에 나타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고 기록된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는 칭의에 의한 것입니다. 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들었지만 대부분이 이 장에 있는 최종적인 요점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구원도 칭의도 믿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 구절은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가지리라 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완전한 의미를 파악하는 최상의 방법은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가지며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생명을 갖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칭의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생명의 칭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칭의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안에 있는 아담에게는 칭의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았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가 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칭의를 통해 우리는 생명나무로 되돌려집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생명에 속한 것이며 생명을 위하며 생명을 가져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의 문제에 집중하지만 생명 문제는 소홀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장 18절 안에 있는 하나의 어구, 생명의 칭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생명입니다. 칭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칭의가 생명을 위한 것임을 강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 생명을 가지며 살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됨. 5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속과 칭의와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계속 화목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익들을 누려왔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생명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지금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온갖 소극적인 것들에서 구해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옥에서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들을 위한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러한 것들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있어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정죄받도록 운명 지어졌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우리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영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생명을 체험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자세하게 답변하려면 우리는 성질, 기질, 교만, 질투 등을 포함하는 수백 가지 항목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누구나 성질에 대한 문제나 천연적인 기질 문제나 자만의 문제나 질투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집회 중에 좋은 간증을 하는 어떤 이에 대해서도 질투를 느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야 함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비록 우리가 수백 가지 사항들로부터 구원받아야 하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죄와 세상적인 것과 천연적인 것과 개인주의와 분열 등을 포함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주요한 몇 가지만을 다룹니다. 생명 안에서 죄의 법으로부터 구원됨. 우리는 먼저 생명 안에서 죄의 법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단지 죄만 말하지 않고 죄의 법을 말합니다. 성질과 교만 같은 소극적인 모든 것들이 이 법에 관계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성질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성질이 죄의 법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성질을 내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또 질투하게 하는 어떤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공을 공중에 던진다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력의 법칙은 자동적으로 그 공을 떨어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죄의 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에 따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교만하거나 질투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법은 우리 안에 교만과 질투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역시 죄의 법의 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는데 비록 그것이 거짓 외향이나 꾸민 표정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죄짓는 다른 모든 것들처럼 거짓 역시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이 사실에 인상을 받도록 나는 법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죄의 법은 우리를 다스린다. 즉 우리는 모두 이 법에 의해 다스려져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의 다스림을 전혀 피할 수 없습니다. 8장 2절에 따르면 이 죄의 법은 또한 사망의 법입니다. 이 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죄뿐만 아니라 사망에도 연루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이 끔찍한 법으로부터 구원됩니다. 위대한 많은 철학자들, 특히 중국의 도덕사상가들이 이 법을 정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중국 철학자는 이치와 정욕의 싸움을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로마서 7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나의 지체들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생각의 법과 싸워 나의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도다. 중국의 도덕 사상가들이 이치라고 말한 것은 선의 법이며 정욕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를 사망 안으로 이끄는 죄의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8장 2절에 계시된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영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이십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이 법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 또한 그 법을 갖고 있습니다. 새의 생명의 법은 나는 것이고 개의 생명의 법은 짖는 것이고 고양이의 생명의 법은 쥐를 잡는 것이고 달개의 생명의 법은 알을 낳는 것이고 사과나무의 생명의 법은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게 사과를 맺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나무의 생명 안에는 사과 열매를 맺도록 다스리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생명 역시 하나의 법, 즉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인 우리는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사실상 하나님 자신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가장 높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은 신성한 생명의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법과 최고의 기능을 가진 최고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영과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영의 법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로마서 8장은 요한복음으로부터 전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법의 관념, 즉 생명의 자연스러운 기능이 그 영과 생명에 추가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기능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적용하는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신성한 생명을 적용하는 길을 갖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킵니다. 이 신성한 법과 협력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질이나 기타 다른 소극적인 것이 당신 안에서 일어설 때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존재를 연합된 영으로 돌이키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영에 둔 생각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하나의 법, 자연스러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영에 둠으로써 우리 속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의 상황에 자연스럽게 적용하여 우리는 해방됩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죄의 법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하늘에 있고 죄는 우리 발밑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소극적인 요소들을 스스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까지도 매우 완고해서 어머니의 도움을 거절하고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히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법에서 구원되는 방법은 우리의 존재를 영에 두고 신성한 생명의 자연스러운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죄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에 자신들을 소모하였지만 그들은 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해왔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 방법은 로마서 8장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은 신성한 그 영과 연합되었고 신성한 그 영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 연합된 영에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을 갔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단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둠으로써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둘 때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제압됩니다. 생명 안에 성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죄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부터도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노예가 되어 성화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는 성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읽어본 책 중에서 성화를 생명에 연관시킨 책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 대부분의 책들은 성화를 다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위치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6장 22절은 성화가 생명에 관계되며 생명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로마서의 이 장들 안에 계시된 성화는 밖에 위치상의 성화가 아니라 내적인 본질상의 성화입니다. 성화되는 것은 통속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에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모두 통속적이며 세상적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위나 행동이 반드시 세상과 분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본질, 즉 우리의 존재가 반드시 분별되어야 합니다. 신발 한 켤레를 살 때 당신은 세상적인 모양을 사지 않으려고 주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모양만을 고려한다면 당신은 신발을 살 때에는 거룩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생명에 의한 내적인 성화가 아닙니다. 신발을 살 때 생명에 의해 거룩하게 되려면 생각을 영에 두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어떤 종류의 신을 신기를 원하시는지를 여쭤보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주님을 접촉한다면 내적인 기름 부음이 어떤 신발을 사야 할지를 당신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종교적인 교훈이나 관념대로가 아닌 내적 생명에 따라 신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일상생활이 가르침이나 규칙에 따르지 않고 내적 생명을 따른다면 신발 한 켤레를 사는 데 있어서도 통속적이거나 세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점은 합당한 신을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발 한 켤레를 사는 과정에서도 당신이 생명에 의해 내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신발도 당신의 존재도 통속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화는 단지 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성화는 전적으로 우리 내적 존재의 문제인데 그것은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내적인 기름 부음은 또한 우리의 머리 모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길이와 스타일에 관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제 머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저는 당신을 주의하고 당신의 생명의 영의 법에 주의합니다. 주여, 당신은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제 머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생명의 영의 법과 협력하기 원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머리를 어떻게 잘라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송이나 비판을 주의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 속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만을 주의하십시오. 생명 안에서 자라는 가장 좋은 길. 본질상의 성화는 생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생명 안에서 자라는 가장 좋은 길은 생명에 의해 본질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에서 생명에 의해 더욱더 거룩해질수록 더욱 많은 생명이 우리에게 분배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적인 성화의 과정과 더욱더 협력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22절은 성화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며 또한 그것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생명에 의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이용해 두면 둘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과 통속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분별됩니다. 그러한 성화는 생명 안의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생명을 산출합니다.